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라마단 전까지 휴전 협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라마단 시작 전까지 휴전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마단은 전 세계 이슬람에 있어서 한해중 가장 성스러운 시기로 오는 10일부터 시작해 4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라마단 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예루살렘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도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라마단 기간 동예루살렘 알 아크사 사원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앞서 나흘 동안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던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 대표단은 지난 7일 협상장을 떠나며 휴전 협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카타르와 이집트 등이 제안한 40일간의 휴전 협상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공중에서 투하된 구호품에 맞아 가자주민 5명이 숨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CBS 뉴스는 8일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공중에서 투하된 구호물품 중 최소 한 개의 물품 꾸러미에 달린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아 밑에 있던 주민을 덮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숨진 5명의 주민 가운데에는 2명의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외에 11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이집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이날 식료품을 포함한 구호물품 전달을 위해 공중투하에 나섰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이날 CBS 뉴스에 이번에 사망자를 낸 구호물품 공중 낙하와 관련해 미군은 관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안을 통해 인도적 지원 물자 전달을 위해서 가자지구 해안에 임시 부두를 설치하라는 비상 임무를 군에 지시한 가운데 이 부두 건설에 최대 2달이 걸릴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군이 비상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드 대변인은 임시 부두 건설에 1,000명이 넘는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간과 관련해서는 몇 주, 최대 60일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미군 병력이 해안에 있는 미 군함에 있을 것이라면서 병력이 직접 상륙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임시 부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다면 하루 최대 200만 명분의 식료품이 가자지구에 지급될 것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임시 부두 건설과 관련해 미국이 이 작전을 돕기로 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8일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흑해 곡물 수송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 기반해 전쟁을 끝내도록 최선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러시아 측에서도 참석할 평화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 열렸지만 이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그 어떤 러시아 대표단을 볼수 없다며 모든 것을 막고 파괴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결과를 얻기 바란다면서 이는 평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군 당국이 9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47대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사회관광망을 통해 올린 글에서 로스토프 지역에서 41대, 볼고그라드에서 3대, 쿠르스크에서 2대, 벨고르드에서 1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로스토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한 러시아 군의 중심 지역입니다. 바실리 골로베프 로스토프 주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구조대원이 부상을 당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스타로보이트 주지사도 사회관계망을 통해 올린 글에서 도시에 있는 의료원이 이번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향해 무인기를 통한 거센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있는 민간인 거주 아파트 건물에 대한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어린을 포함해 12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석입니다.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시대 글로벌 스타들의 음악과 노래는 100년 뒤, 200년 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라디오를 틀면 반갑게 듣게 되는 클래식 선율이 있죠. 드라마나 영화 속에 아주 특별한 감정을 더해주는 많은 연주곡, 성악 작품도 있는데요. 이게 200년, 300년의 역사를 가진 음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옛날의 음악가들의 활동, 고뇌, 작곡과 또 연주에 얽힌 이야기는 후세들을 위한 귀한 유산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입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1685년 3월에 태어난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 세계 함께하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작품 번호 BWV 1068의 2악장 에어로 시작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나이젤 케네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VWV 번호 1068의 2악장 에어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네, G선상의 아리아죠. 바흐가 1724년에서 1731년 사이에 만들었다고 추정하는 작품인데요. 관현악 모음곡 3번의 한 개 악장 정도로 자리했던 이 곡이 작곡한 지 150년 정도 뒤인 1871년에 어느 바이올리니스트 덕에 빛이 났습니다. 독일의 연주자 아우구스트 빌헬름입니다. 이 작품을 바이올린의 그 네 개 현 가운데 가장 낮은 음을 내는 G현만 사용해서 연주할 곡으로 편곡을 했고요. 악보에 G현 위에서라는 메모를 했는데 그 편곡 연주가 본래의 제목을 바꿔놓았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도 바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하는 대중적인 작품으로 자리하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합니다. 오늘은 1685년 3월 21일에 태어난 3월의 클래식 음악가 바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흐의 고향은요, 독일 중부 에센 지역의 아히젠나흐라는 곳입니다. 바흐는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교회 음악을 담당해온 음악가 집안의 자손이었고요. 작곡가였고 또 오르가니스트였던 아버지와 또 여러 친척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우고 또 재능도 인정받으며 자랐습니다. 바흐의 첫 직업도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교회 합창단, 궁정악단의 책임자, 또 작곡가로 1750년 7월 28일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100곡이 넘는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교회 음악의 대가 바흐의 칸타타 합창곡 작품 번호 147입니다.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고향 아이젠나흐는 독일 중부 작센 지역의 작은 도시입니다.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기 위해서 이사했던 리네 브루크와 또 아른슈타트, 바이마르, 라이프치 등 평생 독일에 머물면서 탄탄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이 바흐의 흔적을 자랑하는 도시들인데요. 바흐는 오르간 연주를 위해서 토카타와 푸가라는 이름으로 구성과 또 조성을 달리한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D단조, 라단조 작품입니다. 토카타는 건반을 쓸어내려가듯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오르간의 그 풍부한 음색에 또 기교를 더한 형식을 말하고요. 푸가는 앞부분의 선율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아주 빠르게 연주하는 형식인데 토카타에 이어서 푸가를 구성했다고 해서 토카타와 푸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작품의 작곡 시기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바흐가 10대 후반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24살 때 작품일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젊은 음악가 바흐의 역작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작품도 작곡한 지 100년 정도가 지나서 악보 사본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바흐를 추앙하고 연구했던 펠릭스 멘델스존 등 19세기 음악가들의 노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건데요. 강렬한 선율의 도입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D단조 작품 번호 565, 오스트리아의 오르가니스트 안톤 하일러의 연주입니다. 바흐는 같은 시대 가까운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던 게오르크 프리디히 헨델과 함께 클래식 음악, 바르크 시대의 음악의 토대와 체계를 세웠다는 의미로 음악의 아버지, 또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답니다. 헨델은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공부도 했고요. 영국에 정착해 성공한 음악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바흐는 오르간 연주자로 합창 단장으로 직업을 따라서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독일 안의 새로운 도시에서 전문 음악가로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바흐라는 이름에 떠올리게 되는 여성이 있지요. 안나 막달레나. 첫 부인과 사별한 바흐가 16살 연하의 소프라노 가수 안나 막달레나와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첫 번째 부인이 낳은 자녀를 포함해서 모두 20명의 자녀가 있는 자식 부자였습니다. 바흐가 부인 안나 막달레나를 위해서 만든 곡을 모아놓았다고 추정하는 두 권의 음악 노트가 있습니다. 1968년에는 안나 막달레나의 목소리를 따라서 바흐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자, 안나 막달레나 모음곡집 중에서 뮤제트 D 장조 작품 번호 126과 미뉴에트 G 장조 작품 번호 114 이어드립니다. 유진 올만디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클래식 고전 음악을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월에 태어난 바로크 음악의 대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생일을 따라서 바흐의 작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흐가 거쳐간 독일의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만 작곡가 바흐가 명성을 탄탄히 했고 또 수많은 작품을 남긴 곳은 바로 라이프치히입니다. 30대 후반이었던 바흐가 65살로 생을 마칠 때까지 일하고 또 살았던 곳이 유서 깊은 성 토마스 교회가 있는 라이프치히이고요. 이 교회 바닥에 바흐가 묻혀있다는 청동 표식이 있고 화려한 색의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도 바흐 초상이 있고 교회 건너편에 있는 바흐 박물관, 6월에 열리는 바흐 음악제 등 음악가 바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라이프치히는 꼭 가보고 싶어하는 음악의 성지입니다.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은 1904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성 토마스 교회와 바흐 박물관을 중심으로 도시 전역에서 음악 축제가 이어지는데요. 바흐가 합창장으로 일했던 성 토마스 교회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으로 축제를 시작하고 또 성 토마스 교회에서 연주하는 바흐 미사곡으로 축제를 마치는 것이 전통입니다. 바흐 음악을 구현하고 해석하는 데 최고라고 꼽는 피아니스트 캐나다의 글렌 굴드의 연주로 평균율 클라비어 플렐리우드 1번 C장조 그리고 골드베르크 변주곡 작품 번호 988 들어보겠습니다. 바흐가 자녀들의 피아노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평균율 클라비어 프렐류드 1번 C장조 그리고 골드베르크 변주곡 작품 번호 988 캐나다인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은 모차르트의 쾌헬 번호처럼 BWV로 시작하는 고유 번호 약호가 있습니다. 바흐 작품 목록이라는 독일어의 약자인데요. 볼프강 슈미더라는 사람이 바흐 작품을 음악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바흐 작품을 소개할 때 지금 널리 쓰이는 기호와 번호입니다. 1950년대에 정리가 됐습니다. 바흐는 작품을 만들 때 이런 번호를 붙이지도 않았고요. 악보를 출판하던 그런 시대도 아니어서 몇백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주제별 또는 연도별 순으로 바흐의 작품을 정리하고 또 발굴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흔히 협주곡의 대가라고 하면 안토니오 비발디를 꼽습니다. 하지만 여러 악기가 조화롭게 협주하는 이 관현악 형식의 토대는 바흐가 만들었습니다. 1721년 36살의 바흐가 후원자인 브란덴부르크 후작에게 헌정한 6곡으로 된 협주곡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바이올린의 주선율을 맡겼던 협주곡 시대에 그 현대 피아노의 전신인 챔발로의 주역을 맡겨본 특별한 시도를 했던 작품입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작품 번호 1048의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예후디 메누인이 이끈 바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이어드립니다. 바흐가 남긴 세 편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 가장 현대적이고 잘 알려진 선율입니다. 바이올린의 아이작 스턴이고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프렐류드, 미국의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려드린 곡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이작스턴의 바이올린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바흐 시대에는 바이올린이 가장 높은 음역대에서 화려하게 기교를 뽐낼 수 있는 최고의 악기였습니다. 첼로는 바이올린보다 낮은 음색이죠. 바이올린 선율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었는데요. 그런데 바흐가 이 첼로를 독주 악기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들려드린 무반주 첼로 모음곡입니다. 첼로도 화려한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곡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 20세기 음악가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파블로 카잘스의 연주를 통해서였고요. 오늘은 또 중국계 미국의 첼리스트 요요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1685년 3월 21일에 태어나서 1750년 7월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음악의 대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생일을 따라서 바흐 작품을 소개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바흐의 작품으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베토벤은 바흐를 동경하면서 악보를 분석하게 됐고요. 슈만도 작품의 상당 부분을 바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멘델스존 브람스는 바흐 음악을 연주하고 알리고 연구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음악가 빌라 노보스, 1945년에 바흐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브라질풍의 바흐 모음곡으로 바흐의 음악 유산을 예찬했습니다. 기타리스트 알렉산더 라고야 그리고 케네스 실리토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필즈의 연주로 빌라노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모음곡 이 시간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